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4년 만에 수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우님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구역 공부 개강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은 수요일 성경 공부를 구역장님들과 함께 구역 성경 공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구역장을 맡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담을 느끼고 또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부담을 느끼시는 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하는 건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구역장님들 역할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만약에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무도 구역장 못합니다. 목사도 못하고. 어떻게 상대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9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끝을 맺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내 혼자 능력으로 역사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삶의 위로를 얻고 그 가정이 바로 세움을 입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실은 구역 공부를 하는 동안에 구역장님들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께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환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새 가족이 있다면 서로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십시다. 2번, 지난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난해 1년 동안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꼭 각자 돌아가시면서 이게 예, 아시죠?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꼭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은 어떠했는가? 만약에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이라는 세월의 길이가 내 인생에서 신앙 연륜으로 쌓였다. 영적 성숙으로 축적되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은 재산으로 남은 겁니다. 그 재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없었다면 지난 1년만큼 여러분은 늙은 겁니다. 그냥 쇠퇴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2017년도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은 그냥 쇠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월의 흐름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쌓이는 연륜은 없고 성숙의 깊이는 없고 쇠퇴하기만 한다면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처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유가 뭔가? 오늘 이 구역 공부의 목적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꼭 2번을 돌아가면서 한번 각자들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속에서 확인하고 신년주일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 예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도시를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는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규모가 상당한 규모이어야 하고 반드시 그 도시 중심부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거죠. 우리가 로마 제국을 다루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웅장한 석조 건물들로 가득 찬 대도시이고 그 도시 한가운데 혹은 제일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실 때 깊은 산속에서 묻지 않으셨단 말이죠. 화려한 황제의 도시, 서울로 말하자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강북으로 따지자면 명동 한가운데에서, 아니면 강남 저 어디 뭐 압구정 한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양화진 묘원에서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쉽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 투성이, 내가 의지할 것 투성이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사이에서 이거 다 아니고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 공생애 끝날 즈음에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가셨는데 다 다른 곳 제쳐놓고 황제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냐.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지요.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서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저 사람은 엘리야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여하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몰골은 늘 자기들이 아는 선지자, 가난하고 초라한 몰골의 선지자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행색을 보건대 그보다 다른 차원의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외적 조건만 보고 선지자 이상일 수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말로 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수이라고 2인칭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3인칭으로는 당신이 경어가 되지만 2인칭으로 얼굴을 면전에서 당신하면 우리말은 이게 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당신이라고 하지를 못하고 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말은 동사가 주어의 수와 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어를 일반적으로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특별히 사용할 때에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주어를 사용해서 유하고 불렀다는 것은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로마 황제가 나한테 뭐라고 명령해도 나는 그 명령 따르지 않고 당신 명령 따르겠습니다. 왜? 당신이 메시아니까. 황제의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과 진리, 생명의 그 복음을 따르겠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토대는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권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함구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거든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오셨단 말이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줘야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병이 이어를 일으키셨고 물리를 걸으셨고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 그 표적이라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독립을 안겨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진짜 메시아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장 메시아 표적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마라. 항구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 거기다 공표를 해두십시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거기다 공표를 치십시다. 헬라어 원문에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기를 빨리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야 기다리셨다는 듯이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제물로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메시아이신 것이 밝혀졌으니까 메시아의 입장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 제자들의 반응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에도 공표를 하시고 항변함에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말자 방금 당신이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렇게 의학스럽게 옷자락을 붙잡아서 당긴다. 이거는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인간이 자기가 지금 방금 메시아라고 고백한 메시아의 옷자락을 끌어잡아 당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항변했다. 에피티마오, 질책하다, 꾸짖다.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금 방금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그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건 다 메시아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베풀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줘야 될 메시아가 인간에게 죽는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그 재미있는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왕궁하고 빈민촌에서 각각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두 아이가 쌍둥이처럼 닮았단 말입니다. 한 아이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입니다. 한 아이는 빈민촌에서 거지처럼 태어난 톰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궁에서 태어난 에드워드는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왕자기 때문에 그 왕자가 하는 모든 말은 왕자 말이죠.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보고 아이 신기하게 생겼네. 옷을 한번 바꿔 입었습니다.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이 왕자는 세상의 왕자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내가 왕자다. 누가 믿어줍니까? 미친 아이죠. 나중에 헨리 8세가 죽고 그 아들이 대관식을 해야 됩니다. 극적으로 이 거지 옷을 입은 진짜 왕자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왕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인데 왕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자라고 안 믿어줘요. 왕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옥쇠를 어디 숨겨놓은 거. 이 왕자만 아는 거거든요. 그 왕자가 가서 내가 옥쇠 여기 숨겨놨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진짜 왕자네. 그 이제 왕자직을 되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지도 않을 뿐더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죄인인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이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제물되고 부활하셨다 요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의 머리에도 이 메시아는 증명해야 되는 메시아인 겁니다. 옥새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옥새는 당시의 옥새는 뭔가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줘야 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적인 투쟁도 시작 안 했는데 메시아가 죽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로는 멋진 고백을 했는데 실상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본 표적 때문에 자기가 그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메시아의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의 실상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허상을 가지고 이게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은 다 사탄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를 보십시다. 내용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여기에서 그곳은 변화산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변화산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공표하십시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함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예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걸고 부스럼 만든다고 내가 알기 싫은 거는 아예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묻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예고 내용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놀랐다. 제자들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으로 알아서 놀란 게 아닙니다. 이 뒷 내용을 보면 그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 저런 모습일까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 공표하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예고에서 예수님의 예고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고난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는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로마군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하게 죽을 것이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고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능욕당한다, 침뱉음 당하면서 모독당한다, 채찍질당한다,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 계속 이어집니다. 35절에서 37절 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한테 지금 청탁하러 나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줄 알면 청탁을 못하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는 아예 제쳐 흘려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 총독 쫓아내고 분명히 예수님의 세상에 올 터인데 그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실세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청탁을 하는데 어머니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2000년 전에 최순실입니다. 내 딸 정유라 뭐 이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고서는 그런 청탁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세례입니다.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는 걸 구하는구나. 너 나하고 같이 십자가 죽음의 잔 받을 수 있냐? 그 고난의 세례 받을 수 있냐? 그걸 받겠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대신에 요한 야고보가 못 받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거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39절 40절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 뭐 좌우에 앉혀주시는가 보다. 실세 만들어주시는가 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설령 너희들이 내 좌우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잔과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좌우에 누가 있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조금 있다가 나머지 열 제자들이 아, 저 두 녀석이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넣었네. 우리한테 배신을 때려. 이러고는 시기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다 흘려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그 비장한 얼굴을 보면서도 전부 다 꿈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뭔가 한자리 할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4번 신년주일 예배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이나 예고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죽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희들이 목격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방점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예고하시기 전부터 당신이 고난 당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다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온다. 걱정하지 마라. 2번, 제자들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예고를 경홀히 여긴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하찮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뒤이어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는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들리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기억하거나 그 말을 해석한다고 대부분의 상대의 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다가 딱 그 말에서 딱 멈춰서 거기에서 지금 그거 지금 해석하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메시아가 인간에게 죽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놓친 겁니다. 세 번을 다 그랬습니다. 3번,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자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4번,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예고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공표를 치셨습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세 번을 다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3인칭으로 당신을 객관화시켜 말씀하셨다. 그 인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에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인칭으로 인자, 그는 죽을 것이지만 그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인자 메시아이신 당신을 객관화시켜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당신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당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메시아 당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인간을 위한 제물로 삼아서 죄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신다면 쭉 객관화시켜 보건대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반드시 죽음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도 빤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당신을 객관화시켜 보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화시켜 보심으로 메시아이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5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자기 우물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상식의 우물. 그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나 뭐 요한 세베대 그 물고기 잡던 학교 문턱도 넘어가 본 사람들, 가보지 못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전부도 우물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한다. 우리가 베드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꾸짖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우물에 걸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니까 목전에 유불리만 보이는 겁니다. 목전에 유리한 것 있으면 따라가고 불리한 것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목전에서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불리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들을 객관화시켜보지 못하고 자기 우물에 갇혀서 오히려 그릇된 메시아의 허상으로 메시아의 허상을 실상을 부정해버리려고 했던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그 예고를 다 흘려들어버렸죠. 그 세 번의 예고를 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고 그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서로 마지막 순간까지 출세극을 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곧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5번,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 해당 본문의 앞뒤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A라는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은 바로 그 뒤이어지는 B라는 본문과 그 이전에 있는 Z라는 본문과 이게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고 직전 내용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을 묵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은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상류층 젊은이를 뜻합니다. 그 젊은이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젊은이는 영생 얻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네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의 선한 행위는 절대적인 선이어야 하는데 너는 그거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행위로 절대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선을 행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런 계명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능력으로는 못 지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키면 자기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기가 다 지켰다. 이 사람은 아직도 그 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식하다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젊은이를 사랑하십니다. 교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자 젊은이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부자 젊은이고 재물이 많아요. 믿을 게 많기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이 상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네 삶의 제1순위를 드려라. 그분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 마음이 되면 나를 따르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은 자기의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실상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돈으로 잠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참 정작 중요한 건 돈으로 안 되는데 부자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이게 부자의 두 가지 약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하루는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다들 예전에는 다 금속 주화 아닙니까? 부자들은 금화 이런 거를 한 발 뒤에서 던졌다는 거죠. 소리가 들어갈 때 땡그랑 들어가게. 나는 이 정도 던진다. 아주 많은 금액을 한다. 그런데 한 과부는 두 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위가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10만 원짜리 금화를 던졌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2원을 넣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1원짜리 동전 두 개 넣는 거 보면 자기는 10만 원짜리 금화를 던져 넣었으니까 내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항상 부자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과부가 더 헌금 많이 했다. 왜? 저 부자는 자기의 막대한 재산 중에 요것만 한 건 냈다. 저 과부는 2원이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10만 원보다 과부의 2원이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는데 부자들은 2원보다 1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젊은 부자가 그렇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 공표하고 근심하며 공표함 해보십시다.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같이 여기지 않았더라면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하고 그냥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재물을 못 버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보다는 아직까지도 재물의 힘이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재물을 쫓는 길을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건 압니다. 모르면 교회도 안 다니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뭐 요즘 교회에서 거의 얘기 안 하는 구절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재물의 효율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은 수단인데 목적이 아닌데 저분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단으로 삼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놓고 형제들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성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성화를 먼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부자도 저분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재산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행위를 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물질이 더 중요해지니까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를 버리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기심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내 혈육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뛰어넘는 거죠. 혈육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식구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내의 영향력은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랑을 내 혈육을 뛰어넘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나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동네로 퍼지죠. 그러니까 내가 전토라고 하는 아그로스라는 게 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이기심에 묶여 있으면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그 땅에만 내 영향력이 미치지만 내가 내 이기심을 뛰어넘으면 뛰어넘는 만큼 내 영향력이 미쳐지는 세상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가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면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경외시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복이 되는 것이죠.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이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을 예수를 믿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뒤에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키워드를 말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공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앞에서 살펴본 세 단락의 내용을 오늘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17절에서 31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재물을 쫓아간 부자 젊은이 얘기죠. 오늘의 키워드를 넣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슬픔과 근심 속에서 재물을 쫓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번만 자기를 객관화시켜 봤으면 돈을 쫓는 자기 인생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돈이 자기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는가?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영생을 주는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객관화를 시켜보았더라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도 돈의 길을 쫓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메시아이신 당신을 객관화시켜 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시고 3일 만에 영원한 구원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요. 당신의 고난을 얘기할 때는 인자, 3인칭으로 객관화시키시는 것이죠. 자기 우물에 갇히면 안 보이지만 내 바깥에서 나를 보면 보이는 겁니다. 많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예고를 듣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도 그 옆에서 서로 청탁 놓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오늘의 키워드를 넣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객관화시켜 보지 못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제자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2번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3번. 지난해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에 만약에 믿음의 진보가 없이 1년 동안 쇠퇴했다. 1년 동안 의미 없이 늙어버렸다. 1년 동안 세월이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렸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며 살지 않았던 겁니다. 올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겠는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켜보는 것이죠. 내가 작년처럼 살면 올 연말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1년 더 늙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뭐예요? 나는 나를 볼 수 없는데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그 모습은 누가 보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모습이 거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왜 고칩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인데 거울을 보니까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 옆 사람이 보는 모습이 지금 이러네?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울로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울에 보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힘입어 새롭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지 않고는 객관화시키는 길이 없고 그분을 그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고서는 올 1년도 작년과 똑같은 세월로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다가 그렇게 인생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 구절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한번 우리 찾아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예수님과 바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비늘이 예수님의 은혜로 벗겨지고 나서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죽어야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켜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 주님의 종, 예수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다. 2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공표를 지십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울 앞에만 서면 아, 내가 지금 어둠에 있네. 저분을 통해서 빛으로 가야 되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네. 그분의 거울 앞에만 서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구역 가족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구역장님들이 먼저 사도행전 9장에서 비늘 벗은 눈으로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는 분들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 구역원들도 예수님들의 거울 앞에서 자기들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올 1년은 주님 앞에서 쇠퇴가 아니라 연륜으로 축적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재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년 동안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떠서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는 구역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구역원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역이 일구어져가는 한 해가 되어 이 1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쇠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연륜으로 영적 성숙으로 축적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년 동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휘페레테스 마르티스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그리고 각 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